할렐루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하영인 생활 선교사입니다. 제가 올해부터 청소년부를 섬기면서 학생들이 얼마나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는지 최근에 토요 기도회 마치고 한 학생에게 물었어요. 예, 마치고 어디 가니? 집에 가니? 하니까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카 갈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스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스카이 다이빙인가? 스카가 뭐지? 했는데 스카가 뭐지? 물으니까 스터디 카페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독서실 세대거든요. 스터디 카페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스터디 카페 간다 하길래 아 그래 스터디 카페 공부하러 가는구나.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줄임말을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신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사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예, 다 아시잖아요. 우리도 다 줄임말 쓸 줄 압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도 신세대였군요. 제가 청소년부 왔는데 고3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서 한 아이의 이름이 고3 친구인데 하영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야 너희 부모님 너 낳을 때 은혜를 세게 받으셨는가 보다. 너 이름 하영인이라고 짓고 그렇게 하면서 웃으며 넘겼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제목을 하나님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붙이면 좋을까요? 할 때 하영인 생활 선교사라 붙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하영인 생활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서신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되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교회들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자주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도는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요? 저의 삶을 보시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생활 선교사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이 우리의 표현으로는 당신은 생활 선교사입니다, 나는 생활 선교사입니다, 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아 생활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영인 생선으로 살아갈 때 만남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에 오기 전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아덴이라는 곳은 서양 철학의 본산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철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서는 믿는 사람이 몇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덴에서 거둔 성과는 참담한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동하여 정착한 곳이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원래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절의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로마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로마를 소란스럽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쫓겨나 이곳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이 부부의 공통된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사람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에 실패해 고린도로 왔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고 고린도로 쫓겨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 영에 인도함 받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 함께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 서방 선교의 든든한 기지를 구축하게 하셨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평신도 사역자로 초대교회 선교사에게 혁혁한 공을 세우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처럼 하나님의 명에 인도함 받아 고린도로 걸어왔던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 함께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또 자비랑 선교를 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영인 생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영인 생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래요? 하영인 생선은 하나님의 영에 순종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과 합력하자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복음 전도에 집중합니다. 이때 성경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상황이 좋을 때, 내가 좋다고 여겨질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셔도 순종, 어떤 상황이라도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계획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고 하셨으면 풍성한 은혜 또 많은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아 갔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닥쳤던 것은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바울은 거절을 경험하는, 비방을 받는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순간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의 영에 다음 사역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영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은 그냥 열처녀 비유가 뚝딱 나오는 구절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시작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와 묻습니다. 어느 때에 주의 나라가 임합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물음에 마지막 때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25절에 와서는 더 쉽게 예화를 들어서 마지막 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며 우리는 열처녀 비유를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 잘 아는 열처녀 비유, 처녀는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입니다.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등불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불 가지고 있던 10명이 다 신랑이 올 때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5명만 들어갔습니다. 그 5명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이 기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 당장에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했던 5명의 신부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평소에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 오셨잖아요. 수요 예배가 지금 이거 뭐하는 시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기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그저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멀어졌던 사람이 있다면 주님과의 그 발자국, 보폭을 줄여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도록 다시금 3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과 놓쳤던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그 걸음을 발걸음을 맞추는 시간이 이 수요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두 증인이고 14만 4천입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마지막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지막 대추수의 사역을 감당할 복음 전도자들은 이러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또 성도가 아니죠. 세상입니다. 음녀입니다.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육적 순결뿐만 아니라 영적인 순결을 지키며 신랑 대신 주님께 온전한 사랑을 내어드린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마지막 대부흥과 대추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특별한 사람만 듣는 거, 목사님만 듣는 거,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사람만 듣는 거, 특별한 직분을 가진 자만 듣는 것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믿었다는 것 자체가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더 세밀하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떤 삶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직장으로 출근합니다. 또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성령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활 선교사로 살기 위해 필수 요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할까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아멘. 우리 셋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영인 생선은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을 경험합니다. 우리 본문 9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수많은 반대와 거절 속에 마음이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직접 환상 중에 나타나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에 있어서 쉽게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에 있어 담대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불안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는 게 맞을까? 내가 여기 가는 게 맞을까? 오늘 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게 맞을까? 확신이 없고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결심은 사흘을 넘기지 못한다는 한국 고유의 속담입니다. 맞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앓는 질병이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 등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약을 먹고 병원 다니는 분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혼의 치유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의 그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다. 내 딸아, 담대하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왜 나오셨습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꿀팁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전에 말했던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가슴 아파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고 있는데 누가 저를 위하여 갈고 누가 저 지옥행 열차 브레이크 없는 저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 저 영혼에게 참 기쁨의 소식을 전할 자가 누구인가? 이 직장 안에서, 이 학교 안에서, 너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 지옥을 향해 떨어져가고 있는 영혼들, 저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줄 것인가?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 아픈 눈물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상처를 치유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복음 전도자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포기하지 마라. 그 길이 맞다. 이 성에 구원받을 자가 많다. 너가 틀리지 않았다.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이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싶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영인 생선은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우리 한번 더 선포하십시다. 하영인 생선은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우리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사역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보기 드문 사역지의 긴 체류 기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고 사람들을 양육했고 복음을 뿌리 내리게 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들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를 만난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생활 속에서 담대히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을 볼 때 나는 하나님 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많은 달란트가 없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또한 나의 삶은 나의 일상은 복음을 담고 있는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뿐인 전도가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흔들림 없이 복음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하영인 생활 선교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 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일에 영광 올려드린 참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심장을 주셔서 영혼들을 살려내는 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